예, 오늘 본문에서는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속 사역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 장교와 과부, 죄인된 여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위한 엘리사 사역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은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 사역의 선언 이후에 말씀하셨던 비유들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몸소 실현해내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메시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해방과 관련된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사이에 세례 요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메시아 사역의 주요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장에 와서 예수님은 포로되고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안 좋은 경험이 딱히 중요하지 않더라도 좋았던 기억보다 그것을 더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의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급스러운 가구와 기분 좋은 향이 나는 호텔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라면 호텔의 멋진 분위기와 바퀴벌레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억에 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가 나타난 사건을 더 명백하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정적인 편향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편향성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재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름을 틀린 것으로 해석하여서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나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할 때부터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장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장교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종의 치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평소 백부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인이나 종들은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리 만무했던 것이죠. 당시 주인은 하인을 함부로 대하고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내다버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사랑했고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면하지 않고 또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무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장교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 수없이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현직 군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로드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황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황제 외에 그 이외의 대상을 주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종과 주인의 위치와 역할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인은 그 즉시로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방인 역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선행과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이적의 기사로 11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작은 동네로 약 하루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나인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남자인 죽은 아들이 아니라 여자인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청년 역시 그의 어머니의 독자, 즉 과부의 독자라고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과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소외된 영혼을 위로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36절부터 50절까지 죄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이 매춘부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앉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그가 선지자라면 그를 만지려는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라면 이 여인을 멀리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확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1절과 42절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야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무엇인지, 신분과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죄인은 이 죄를 지었던 창녀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시몬, 바리새인 시몬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접대와 여인의 성김을 비교하시면서 시몬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녀왔던 종교적인 관습과 규범들을 준수하면서 정작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종교적인 부정편향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자신들과 전혀 다른 부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 연약한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셨고 그들을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며 고치시고 싸매어주시는, 또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 편향성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